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예수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삼층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왔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에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창고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문도 다 잠겨 있고. 그래서 제가 정지훈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 물어보니까 아직 간판을 안 걸었다 하더라고요. 오늘 걸었던데요, 밖에 보니까.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제가 온다고 걸어놨구나.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보다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젊은 피가 정말 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젊은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참 젊었습니다. 네. 지금은 반백이 되었지만 처음에 결혼하고 참 그 아웅다웅하게 예쁘게 살았던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결혼 초기에는 한 1년 정도는 정말 예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뭐 별 큰 일도 아닌데 작은 일로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그게 휴증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꼭 신기한 것은 토요일날 저녁에 많이 다투고요. 또 주일날 저녁에 많이 다퉜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거의 뭐 바쁘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다투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날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다투고 나면 그 휴증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다투고 난 다음에도 주일날 되면 다 해소가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영향을 주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제 자신이 기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제가 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거는 아내가 아니구나. 사탄이구나, 사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둘 사이에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피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휴전하고, 일단은 누가 잘못했는 것은 나중에 따지고 나중에 생각해보고, 지금은 이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보면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울산교회 와가지고 제가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성도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이 다툼의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다투더라도 아주 초기에 진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진화하니까요.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그 우리 소강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부부싸움 때문에 어떤 사탄의 노예가 되는 일에서는 많이 해방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다투시죠? 예, 안 다투시는 것 같네. 시내가의 성도들은, 네, 너무, 네, 예, 멋진 그런 부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부싸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싸움이 그냥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적 싸움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올 1월달 그리고 작년 2월달에 인도네시아의 몬따와이라는 섬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조그마한 섬의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한 9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5%도 안 돼요. 옛날에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데요. 이슬람 세력들이 그 뭐 조그마한 섬에, 그리고 그 섬은 옛날에 그 식인종이 살던 섬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보기에는 아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은 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섬에 이슬람을 전파하려고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그곳에 뭐 이슬람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아주 그런 공격적으로 그렇게 사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1월달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곳으로 이슬람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우리 같은 아웃리치로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그 섬 곳곳에 가가지고 지금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몬따와이에 있는 교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신앙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 그것으로 멈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신앙 이런 전쟁이 눈치채지 못하면 100번 사와가지고 100번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삶들만 잘 살면 되는 것 같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번번이 그냥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아마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도 무사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땅받기 해가지고 깃발을 딱 꽂으면은 그곳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을 짓고 그것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코앞에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여리고 전쟁에서 진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바로 이루어진 이 전쟁, 이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까요? 이제 여리고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칼 그래서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칼 아니겠습니까? 그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슴과 신장을 겨누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외칩니다. 1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말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은 천사를 이끌고 역적 그 암흑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장군이니까 아마도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미가엘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천사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절을 할 때 경배를 받는 수가 없거든요. 천사는요. 그래서 절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예, 저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절을 하며 경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의 말입니다. 그는 너는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대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이 잘못된 것이죠. 너는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편이다 또는 적편이다 아니면 적편도 또 우리 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질문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편이라고 한다면 같이 싸울 것이고 적편이라고 한다면 당장 여호수아도 칼을 뽑아들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 질문이 잘못됐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을 자신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 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패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섬기는 그 모든 예배가 잘못되지도 않았다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항상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요, 불교를 열심히 숭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슬람을 숭상하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집 나간 자녀들 뿐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보다도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불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남북전쟁 중에 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북쪽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장군이 그 링컨에게 한 장군이 찾아와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세에 물렸던 이 북쪽의 군대가 이제부터는 승기를 잡았죠. 그때 이 장군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링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가까이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국군 편이십니다. 그럴 때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인 줄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생각을 안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거, 내 자존심 상한 거, 내 이익을 빼앗긴 거, 그러면 분노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바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네 편이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장군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끄는 군대 대장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그 권위를 물려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추앙하는 그 권위를 가진 장군이었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 앞에서 엎드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휘권,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든 지휘권을 다 포기하고 그 종으로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요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엎드려서, 그것도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이 말이죠. 말을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특별히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렇죠. 사람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시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영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보통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요. 뭐 시시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 결혼을 한다든지, 집을 구한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그럴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3년 전에 4년 됐군요. 4년 전에 에스라 신학대학원이라는 그 곳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 총장님이 하여 설교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이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직장을 구하라고 가르칩니까? 돈 많이 버는 직장,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장, 무엇인가 권리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요 대답하죠.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속으로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총장님 이야기는, 그런데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군에 들려갔다 와 이거 축하한다고, 권사님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중소기업 들어갔다 오면 아유 참 그래도 힘들어도 다녀야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참 저도 회개가 됐습니다. 그 청장님 하는 이야기는 정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 가서 그 기업을 키우고 그곳에서 자기의 역량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그리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직장,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는 직장, 그런 곳에 가라고 말하는 것이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우리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절을 하니까 그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가 선 곳이라는 건 어느 곳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칼을 든 군대 장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 자리, 그 자리만 말할까요? 예, 그 자리만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이분은 그 자리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앞으로 취해야 될 가나안 땅 전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희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제사장 나라로 너희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더러운 것을 벗어서 거룩한 것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주권을 넘길 때 자신의 어떤 그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권위, 내 소유야, 이것을 넘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후대의 이야기고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과 발은 예 거룩하지 못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나중에 항상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들어가고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더러움을 벗는 그 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가 모셨던, 그가 하늘처럼 모셨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호렙산 근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그 꺼지지 않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발에서, 이 땅에서, 이 땅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장소가 거룩한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위가 거룩한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거룩해야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땅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그 땅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희가 거룩할 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싸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싸울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처럼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습관적으로 그냥 산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잘 가꿔줘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거룩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될 때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기쁨과 감사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가 한 2주 동안 굉장히 힘든 그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두 분, 할머니 두 분이 예배를 앞두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이 예배 끝나고도 교회에서 싸우고 돌아가서도 싸우고 나중에는 경찰에 고소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중재하는데 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하는 특징이 있죠.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조금 좋아지다가 조금 감정이 상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한 10번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다시 자녀들까지 번져가지고 제가 중재하러 모였는데 자녀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중재하러 모였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두 사람만 붙잡고 울면서 사실 화해를 했어요. 근데 또 돌아가서 또 싸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 마음속에는 이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 안 믿는 자녀가 부끄러운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왜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을 누가 부추길까요? 하나님이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감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용서가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생각이 되어주고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두 분이 그렇게 싸웠어도 정말 붙잡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어 저 사람도 저렇게 싸우더니 완전 변했네 라고 느껴진다면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영적 비결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저주받은 그 영혼으로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정말 사탄에 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